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제가 글 하나를 읽어 드릴 테니까 이건 누가 쓴 건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아주 어려운 시인데,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모양이죠. 수루에 혼자 올라 큰칼 불끈 잡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피리 소리, 이내 시름 더해주네. 아마 이 피리 소리는 일본군들이 밤에 불러댔던 피리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유명한 시죠? 이순신 장군이 지은 시입니다. 이 해전은 세계 해전사에도 기록될 만큼 아주 유명한 해전이었어요. 나라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순신 장군은 이런 시름으로 나라의 운명을 또 적어놓고 후대들에게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생신이 저하고 같습니다. 이건 그냥 한 얘기예요. 유명한 사람의 뭐 하나라도 좀 공감대를 가져보려고 인간은 늘 그렇게 애를 쓰죠. 어디 이순신 장군만 하겠습니까? 자, 여기 수루라는 것은 이제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바닷가에 이렇게 절벽 같은데 집한 채가 누각처럼 지어져 있죠. 거기 앉아서 나라의 운명을 고려하고 밤을 보냈던 장군의 그 모습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면 똑같은 그림이 연상이 돼요.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송루에 서리라 그랬어요. 여기 파수라는 말이 나오고 송루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파수꾼은 송루에서 주로 파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송루가 어떤 모양일까? 우리 그림으로 한번 좀 볼까요? 예. 이것은 무너진 그 성벽이 아니고 이제 포로들이 돌아와서 지은 제2 성전의 성벽인데 저렇게 높은 부위죠. 원래 그 송루는 저거보다는 좀 고급스럽지 않습니다. 굉장히 허술한 모양으로 그림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좋은 송루에 속합니다. 저 높은 곳에서 이제 적들의 동태를 살피고 또 전쟁의 흉한 소식을 준비하고 또 경계병들이 깨어 지키는 그런 위치입니다. 예, 이제 그림을 거둬도 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웬걸 자기 자신을 파수꾼이라고 자칭하고 지금 성루에 올라가 앉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파수꾼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좀 억측스러운 해석도 일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교회는 이 시대에 파수꾼이 돼야 된다. 그 말은 정말 총차고 칼차고 나가서 그런 물리적인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호적 아닌 영육 간의 정신 피폐한 시대를 만나 교회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된다. 지키는 경계병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영적인 비유적 해석이겠죠. 그러니까 이 2장 1절도 정말 하박국 선지자가 군인이었고 파수꾼이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대적 절망 앞에 그는 마치 파수꾼처럼 영적인 경계를 위해서 이제 성루에 올라앉는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오히려 전체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군인이기보다는 그는 선지자로서 음악가 쪽에 훨씬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3장 전체의 내용들이 전문가가 아니고는 표현할 수 없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는 그래서 오히려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음악가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견해에 더 타당성을 두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것은 성경 기자가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후에 천국 가서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 자, 오늘은 2장을 이제 쭉 살펴가면서 2장 속에 이 선지자는 도대체 뭘 담아내고 싶은가?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이상한 것은 보통 예언자 또는 선지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흉한 소식이든 기란 소식이든 그냥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이 시대적으로 맡았던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조금 선지자의 형태로서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씀을 서론 시간에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이름 뜻이 두 가지를 담고 있다 그랬어요. 팔을 벌려서 앉다와 동시에 그것을 끌어안고 뭐하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사실은 어머니처럼 백성들의 편에 서서 백성들 속에 당연히 물어질 질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질문이 보통 네 가지로 우리가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이 선지자로 하여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죄를 보게 해요. 자기 백성의 무시무시한 죄를 보게 해요. 여러분, 좋은 곳 봐도 살기가 힘든데 악하고 더럽고 무서운 걸 볼 때 그 육체적인 영적인 스트레스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흉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충격들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도 무슨 이웃나라 참상을 목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보게 해요. 아니, 우리 안에 이런 죄가 있었나, 이걸 보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그 역할이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자기 민족이 큰 심판 아래 놓일 것이라는 재앙의 경고를 듣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선지자가 안아요. 들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그 심판의 도구로 그 시대에 격변하는 역사를 사용하시는데 바벨론이라는 갈대아인을 들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경고를 듣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갈대아인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여러 민족 중에 가장 흉폭스럽고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이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민족의 죄를 보게 하고 이 민족이 심판을 당할 것을 경고하시면서 그 도구로 바로 그 격변하는 당시 역사의 한 수단을 바벨론을 들어서 이 민족을 심판하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선지자는 도대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역사의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죠. 어찌하여? 왜?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역사를 경영하십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 누구나 질문할 수 있고 마음의 분노를 하나님께 터뜨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파수꾼의 심정이 되어서 어디에 서겠다 그러죠? 성루에 서겠다. 성루라는 것은 아까 본 그림처럼 그 성 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누각 같은 현장입니다. 거기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고 내실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루라는 개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파수꾼의 개념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기다린다, 경계한다, 지킨다, 주목한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들고 다니면서 전도지 겸 전달하는 책자가 하나 있는데 그 책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파수대라는 책자입니다. 많이 보셨죠? 게 워치타워라 그래가지고 파수대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좋은 단어와 용어는 이단들이 나갔다 써요. 파수대 얼마나 좋은 용어입니까? 신천지 뭐 얼마나 좋은 용어예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갖다 쓰는 바람에 우리가 참 아까운 걸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파수대 성루에 서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 답이 없는 상황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기다리겠다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시각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들레서 쏟아붓는 혼란한 정보와 이야기 속에 두렵고 무섭고 좌절하고 공포에 붙들리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 사람들과 분명한 달라야 될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그때 우리는 성루에 올라가 앉는 겁니다. 그것은 예배 시간이라는 시공간일 수도 있고 또 기도라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일 수 있습니다. 성루라는 것은 꼭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개념만은 아니에요. 과연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 성루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교회 이름이 성루교회가 있더라고요. 성루교회. 여기서 따왔더라고요. 맞습니다. 각자의 성루를 가져야 돼요. 그것이 개인에게는 예배의 시간일 수 있고 또는 개인적인 경건의 기도의 시간일 수 있고 각자 형편과 정황에 따라 주관적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기 기다리고 바라며 보리라 중요한 동사가 등장하는데 이 말은 그냥 막연히 자 이제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고 기다리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분명한 소망에 근거한 기다림의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표현한 단어가 짜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단어는 그냥 막연한 아이 뭐 기다리다 야야 기다리다 보면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기다림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소망에 근거한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보리라 하였더니, 이제 어떤 대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가 한번 보십시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만 시작. 자, 이 대목이 가장 어쩌면 오늘 해석하기 어려운 대목이에요. 여기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이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버전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며 소망하다가 선지자가 뭘 하나 들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그 내용을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기록하여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로 풀어서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읽는 자는 뛰어가면서 전파하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다시, 그것을 읽는 자는 뛰어가면서 전파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이거 비슷한 그림을 어디서 본 적 없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울던 여인들이에요. 그 여인들에게 뭘 부탁하셨죠? 너희들이 본 것을 그대로 전하라. 여인들이 울다 말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뛰어다니면서 실망하여 낙향한 제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목격한 사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같은 모티브예요. 지금 무언가 선지자가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새긴 그것을 달리면서 전파해야 될 만큼 뭔가 희망스럽고 벅찬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 기대가 있습니까? 아유, 지금 저 목사님이 내 사정 전혀 모르고 저렇게 한가한 소리 하네. 내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지금 오늘 예배 자리도 겨우 올까 말까 하다가 지금 억지로 와 앉았는데. 예, 선지자는 그거보다 더 심각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역사가 깜깜했어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는 역사였어요.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묵시라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듣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그 언약의 내용을 좀 보십시다. 3절 내용. 첫째, 이 묵시는 뭐가 있죠?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두 번째, 세 번째,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고, 네 번째,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습니까? 정리하면 속히 이루어질 것이고 거짓되지 않으며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응하는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점점 더 궁금하죠? 자, 그러면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걸까? 우선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을 좀 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그 아들을 보내세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절대절명의 파경과 역사의 절망 앞에서 바라본 구약의 비전은 뭡니까?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오늘도 여기 뭐라 그랬죠? 성경에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러면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할렐루야.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저하고 이제 한 절씩 교도가면서 설명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인내,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소망이 확고한 근거가 있는 기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받았던 예언의 패턴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38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받았던 예언. 오직 의인은 뭘로 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잠깐 자막을 거두어 주시고 이따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라는 말은 바벨론 군대를 가리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곧 들이닥칠 그 흉폭스러운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거대한 역사의 심판의 도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중요한 구속의 구약의 비전 하나를 봤는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0장을 다시 띄워주세요. 그 자막을 보세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37절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뭘로 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39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이제 자막을 이제 거둬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죠. 결국 그 성루에 올라 나의 이 퍼부어 쏟아내는 질문에 하나님은 무얼로 대답하시는가를 선지자가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 어두운 절망의 역사와 이 선지자에게 달려가면서 전하도록 한 이 구약의 비전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비전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제목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제목 다 같이 시작. 성루에 서서. 성루에 서서. 여러분, 사실 원래 제목이 성루에 서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갑자기 좀 바꿨어요. 원래 제목은 정말 믿음으로만 살 수 있나였어요. 제가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이 아멘은 사실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 그 마지막 답은 예수로 소망 삼는 삶의 결론으로 매듭이 지어져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혹시 그 외국에서 생활을 하셨던 분들 보면 제일 무서운 병이 뭡니까? 홈식이라고 그러죠. 향수병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권사님은 미국에서 한 30년, 거의 40년 살았어요. 그런데도 향수병이 걸리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왔어요. 견디질 못해요. 거기가 아무리 살기가 편하고 자연 풍광이 좋고 노후 대책이 잘 돼 있고 할지라도 고향이 그리운 걸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그 향수병의 정체가 뭐예요? 거기서 정을 못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표정은 아무도 향수병에 걸린 얼굴이 없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이가 한 해 한 해 먹어갈수록 청년이든 연세가 드신 분이든 내리는 공통적인 결론이 하나 있어요. 전도자의 세 가지 고백처럼 이 세상은 모순투성이구나. 세상은 불확실하구나. 세상은 허무하구나. 이게 송태근이가 이런 결론을 내렸다면 사람들이 웃어요. 근데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솔로몬이. 예? 솔로몬이. 이 세상은 살면 살수록 정내미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정내미가 떨어져야 그게 맞는 거예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이런 CCM이 있죠? 그게 맞아요. 자꾸 세상에 소망이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갈수록 세상 소망이 사라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선명히 나타나는 게 정상적인 인생이에요. 결국 이 선지자에게 마음에 새기고 기록하여 마음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전파라는 말은 사실 어떤 단편적인 모션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오고 오는 역사 속에 예수만이 소망이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을 자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사망, 부활 이걸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워서 잠들면 그 꼭 죽은 거예요. 앞에서 별짓을 해도 다 몰라요. 막 놀려도 몰라요. 그냥 자요. 그게 사망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안 깨우면 그대로 영혼이 가는 거예요. 아침에 또 이 고단한 인생을 겪으라고 일으키시죠. 뿐만 아니라 아직 내가 이 땅에 남아져서 감당해야 될 내 사명이 있단다. 일어나야지, 일해야지. 아침에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람찬 하루를 또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땅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대한 향수병을 일으킬 만큼 모든 게 엉켜있고 뒤틀려있고 허무해요. 그래서 달리면서도 이 소식을 전파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그 믿음은 항상 강조하죠. 내 믿음이 아니라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어둠을 닫고 문빗장을 걸 때 우리는 신음처럼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예수만이 소망이었다. 내가 그분을 소망하지 않았다면 오늘도 어떻게 버텼을까? 그래서 그 소망이 계속 새로워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이 선지자가 세 가지로 결론을 냅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우선 4절 첫 번째 결론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두 번째 결론이 뭐냐면 14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선지자가 본 거예요. 아, 지금은 인생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답답하고 이 어두운 역사 앞에 이 민족이 위기 속에 던져져 있지만 장차는 이 모든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건전한 섭리가 역사 속에서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그 소망을, 그 약속을 믿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세 번째로 끝을 맺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이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계신데요? 성전에 계신데요. 이사야가 보았던 그 영광이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신약에서는 누구로 오십니까?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독생자의 영광,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의 비전, 오늘도 예수로만 우리 모든 삶의 문제 답이 되고 또 순종의 이유가 되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어만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이 기다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제로 조용히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겪었던 역사의 혼란, 민족의 혼란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의 혼란만큼이나 곤고했습니다. 그때 그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성루에 오릅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도대체 이 암울한 역사의 해답은 뭡니까? 개인적 절망의 해답은 뭡니까? 그런 비통한 마음으로 그는 파수꾼이 되어 성루에 오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보여주었던 비전은 그리스도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온 역사가 잠잠할 것이며 그분만이 역사와 개인의 해답임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이 예수의 비전이 다시 한번 이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내 절망의 이유가 되게 하시며 우리 삼일교회 바라봄의 궁극적인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